구약성경 1231조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네, 반갑습니다. 많이 와봤고 또 물론 이름 많이 듣고 또 여러 어르신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많이 알지만은 이렇게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기회를 빌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남포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 그렇게 사랑으로 또 기도로 또 실질적인 후원으로 참 밀어주시고 여기까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기회를 빌어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떠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 잘 안 나오고 막 버벅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이 박 목사님한테 아이 양 어떻게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아주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겁을 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전도사님이라 목사님 뭐 장로님 말할 것도 없고 전도사님도 여기 오면 다 수석 합격하고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 두렵고 떨립니다. 자,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은 참 원치 않는 일들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세상을 둘러봐도 이라기든지 아프간 같은 데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하루에도 정말 여러 사람 죽기도 하고 또 남 얘기할 것 없이 남한과 북한도 긴장이 좀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문적으로 볼 때는 아직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이 안 되고 전쟁 중이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을 상황에서 전쟁을 할 때 무엇을 잘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지름길인가 할 때 무기가 우선 생각날 겁니다.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전략이 형편없으면 그 전쟁은 지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좋은 무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좋은 전략이라 하는 것은 군사 전략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기업 경영하는 분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알빈 토플러 같은 경우는 경영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전략의 일부가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미할 만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전략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상 전략의 일부가 될 뿐이다. 이건 제가 한 말인데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원치 않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적인 모습일지인데 이러한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시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알아야 된다. 특히 이제 전략 싸움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그 상대방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것에 비추어 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무력화 전략이다. 세상이 특별히 성도에 대해서 가지는 그러한 전략이 뭐냐 할 때 성도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고 마땅히 해야 할 걸 하지 못하게 하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또 사탄의 꼬임에 쉽게 빠지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그 삶을 통한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는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전략, 이것이 세상 전략이 특히 다니엘서 1장에 나타난 바대로의 세상 전략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한두 가지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전략에는 이제 밑에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세상이 성도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첫 번째 작전을 저는 또 혼란 작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실제 전쟁에서 이런 작전 이름 붙이면 큰일 나죠. 이게 벌써 혼란이, 싸우기도 전에 혼란이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사탄이 혹은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가지는 전략 이름이니까 혼란 작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이 바빌론의 포로 정책은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은 회유해가지고 교육 잘 시켜서 똘망똘망한 사람들은 자기 관리로도 채용하고, 그럼으로써 그 나라에도 위기, 바빌론도 위기 되고, 또 그 출신지, 정복지, 그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 또 민족성, 이거를 완화 내지는 말살시켜서 안정된 통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이외 없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거기 바빌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 왕립 학술원의 국비 장학생 3년 동안 전액으로 다니게 되었죠. 이거 제가 전에는 뭐 전액 장학금이 별로였는데, 요즘 제가 이제 학교 책임을 맡고 보니까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신학생 중에 한 20명 가까이가 아직도 등록을 다 못하고 있어. 그러니 여기서 3년 국비장 보장해준다, 이게 엄청난 매력일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냥 좋기만 할 것 같고 다 이렇게 참 자비롭고 호의적이고 이런 것 같지만은, 근데 여기에는 교묘한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힌트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6절에 있는 대로 이들 백성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7절에 보면은 이 네 사람 이름을 바꿨다 하는 데에서 이름에 관하여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 이름은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은 곧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6절에 있는 이 네 사람의 이름 가운데서 잘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여기는 다 네 사람의 이름에는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 엘, 하나냐, 야, 미사엘의 엘, 아사랴, 야.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떤 일을 하신다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그 이름은 각자에게 정체성의 기초를 가져다주는 그런 이름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이 땅에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는 그 신학적 기초를 이름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름에는 참으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소원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은 또한 이제 포로 생활에서는 여기에 없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포로지에서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성전도 없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참 자유국가의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이름은 이런 모든 축복들이 여전히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즉 복음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즉 이름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름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재판장이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름이 내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그 기도와 다시 한번 그 신앙 고백과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상기함으로써 비록 다 잃었으나 그러나 신앙의 본체는 유지하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름은 바로 그것의 기호요 그것을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름을 이 바빌론 당국은 바꿔버린 것입니다. 바꿀 때도 얼마나 교묘한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하나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이름에 다 이방신의 이름이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참 분별은 안 됩니다만 9절 7절에 이름을 고쳤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런데 벨이 신 이름입니다. 하나냐는 사드락 할 때, 락 할 때 밑에가 그렇고, 미사엘은 미삭으로, 미삭 할 때 마지막 기억이 야쿠신을 가리킵니다. 아사리아는 아벤느고, 느고 혹은 느부신의 종이다. 이렇게 다 이방신의 이름을 붙였어요.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의도를 명시적으로 했든 안 했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 그러면은 전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줄 알고 있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방신도 그러하고 아니 이방신이 그러하고 이건 이방신의 능력이고 이건 이방신의 은혜구나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알게끔 그렇게 혼동시켜 버린 것이죠. 이방신이 생명을 보호하고 나의 주권자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자꾸 흡수하고 이것에 익어지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든 이방신이든 그것은 역사와 문화의 차이일 뿐 결국 같은 존재, 같은 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까 주보 광고에 보니까 그 강영한 교수님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 애가 아주 귀중한, 아주 참 소중한 제목을 이렇게 참 취급하시는 게 광고를 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이방신 이것과 혼동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또한 이름을 바꾸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간 백성들의 패배의식을 심어 놓으려 한 것입니다. 옛날에 이름을 아무나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바꾼다 하는 것은 부모만 이름을 지어줄 뿐이고 후에 말하자면 정복자가 피정복자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왕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승리자여 너는 패배자다 라는 인식을 이름을 통해서 각인시키려 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이제 이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름까지 바뀌어진 사람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컨대 전에는 참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야쿠신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똑같이 이름을 바꿔버리는 그게 어느 게 옳은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 백성인지 아니면 바빌론 백성인지 여호와의 종인지 이방신의 종인지 헷갈리고 혼돈시키는 이러한 일에 참 빠져들게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참 요즘에도 이렇게 이름 바꿔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죄를 죄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도 이름 공식적으로 말을 하죠. 나는 성도들에게 일부러 죄란 말을 하지 않는다. 일부러 죄를 죄라고 안 부르고 조금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죄는 실수다. 미성숙이다.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건 하나의 뭐 병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처해 있는 고의적으로 인간이 범함으로 처해 있는 그 자리를 외면하고 인간의 실상을 감추어 버리는 이런 식의 대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님 해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보다도 그리스도 하나님 많이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을 그저 하나의 원리로, 그저 창조의 원리로, 우주를 어떤 지배하는 원리로 이렇게 치부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름을 바꿔치게 하고 이름을 통해서 내용까지도 바꿔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구원이 뭐냐? 이 땅에서 부와 건강만 잘 이렇게 향유하면 그게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도 구원을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게 된 영원한 관계와 그를 통해서 빚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배제하고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과 안위만을 구원의 내용으로 삼게 되면 이거야말로 바로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참으로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편안함으로 대치시켜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은 우리의 많은 생각과 활동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진 존재로서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그 결과를 우리는 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나치게 참으로 이것은 유전자 때문이고 유전자 때문에 결정론적 유전자자 결정론에 빠져버려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참된 모습을 참 혼돈하게 만들고 왜곡시키고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혼란, 생각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하여 결국은 무력한 성도를 만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를 무력하게 하려는 또 다른 작전은 의식화 작전이라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서서히 의식을 바꾸려는 것이죠. 이것은 교육과 학문을 통해서 네 사람이 갖게 되는 또 하나는 그들에게 주어진 기름진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갖게 될 출세와 부귀와의 보장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서서히 참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이렇게 물들게 만들려는 그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은 귀한 것입니다. 그건 많은 경우에 중성적이고 잘 활용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빌론의 학문은 점성술을 대표로 하는 그러한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체계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절대적인 하나님 없이 상대주의, 상대화되고 진리도 상대화될 뿐입니다.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시요 그 오일한 유일한 구속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세상엔 많은 신이 있고 우월을 참과 진리를 가릴 수 없으며 각각 나름대로 주장하는 바가 있고 그건 존경돼야 된다 하는 식으로 말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침투하게 돼서 함몰되게 되면 이 성도는 당연히 무력화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실식시켜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매일매일 영적 양식이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지만은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또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런 탈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실제적인 무신론에 빠져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인식체계와 진리체계를 왜곡시키고 무신론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누룩같이 퍼지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바빌론의 학문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은 특별히 현상이 고등학교까지 주일학교 교육 잘 다니고 교회 교육 잘 받고 이렇게 했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신앙을 버렸다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진화는 과학적이고 성경의 기독교는 말하자면 비과학적이다 라든지 또 기독교를 심리학에 환원시켜서 기독교는 심리적 목발일 뿐이다. 그저 심리적으로 의지하려는 그런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대비 없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말씀으로 바로 참 대처하지 못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무력화되고 그래서 곁으로 볼 때는 신앙을 떠난 것 같이 이런 현상을 보이는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도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는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내리는 기름진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과 건강 이상의 것이죠. 이것은 세상적인 생활 양식을 내포하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참 각인시키는 그러한 효과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한 35년 전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참 여러 해 했습니다. 한때는 엄청난 부자 집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35년 전에 캐딜락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서울에 몇 대가 없었을 때인데 그 집에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제가 그 차를 많이 못 타보고요. 몇 번 타봤어요. 근데 그 몇 번 탔는데 제 안목이 바뀌더라고요. 이제 캐딜락이 아니고 뭐 새나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웬만한 차로 보이지도 않아요. 저것도 차라고 타고 다니나.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걸어 다니는 분들은 참 불쌍하게 보여요. 어떻게 이날 걸어 다니나. 얼마나 우리 눈이 간사한지 모르겠다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참 그거 자체가 나쁜 게 결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함몰될 때 치료해야 할 대가는 사실 잘못 대처하게 되면은 많이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빠지게 되게 될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해집니다. 전에는 사람 한 사람한테 영혼이 그렇게 귀했는데 이제는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죄의식 때문에 주의 사유함을 그렇게 안타깝게 갈구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미명하에 이렇게 저렇게 참 그냥 변명하는 동안에 우리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 입맛도 바뀌게 됩니다. 쟤는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말씀이 없으면 하루라도 순간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말씀 그냥 없어도 있어도 큰 탈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대하게 되는 그러한 좀 무감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골몰하게 되고 이것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을 즐기게 되고 하게 될 때 마치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의 몸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들의 입맛은 변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부추와 마늘과 파를 잊지를 못했습니다. 끝가닥에 그들은 하늘에서 준 만나를 싫어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런 게 뭘 보냐? 이게 뭐냐? 옛날 생각난다. 부추와 마늘 그리고 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걸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훈련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시켜줄 이 신앙의 훈련 이것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세와 부귀영화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로 치면은 너 청와대에 근무할 거다라는 거의 보장이 있다시피 한 것이죠. 그저 하나님만 잊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 하는 것이죠. 아니 잊어버리지 않아도 된대. 잠깐만 유보해놔라. 요거 하는 동안만 욕 좀 제쳐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야 내가 너 인정해주고 우리 클럽에 들고 우리 서클에 들고 우리 시스템에 들어오고 그리하여 너희 출세는 보장될 것이라 하는 거죠. 참으로 교묘한 아주 강력한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거나 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의 배경과 목적과 또 그것을 함몰되게 거기 몰두하게 될 때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 의식 속에 서서히 침투해 들어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믿는 그 크신 하나님이 어느덧 왜소해지고 어느덧 무력해지는 이러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직면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떤 대응책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날 성도들도 우리가 포로의 생활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네 사람에게 제공된 여러 가지 여건들과 당한 상황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도 제가 예를 조금 들어드렸습니다만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세상의 전략이 의식화 전략이라고 세상의 전략이 무력화 전략이라고 제가 크게 말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남은 시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참 이상한 작전을 펴옵니다.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뭐랄까요? 참 뜬금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작전 같습니다. 이 왕이 준 음식이 진수성찬이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럽힌다 하는 것이 다니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응 방안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말하자면 일종의 성결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참 무슨 이 양반이 무슨 다니엘이 무슨 채식주의자여서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에 있어서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더럽히지 마라,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키자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후에 내용이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결 전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은 이것은 무슨 바리새적인 것이거나 이것은 뭐 소극적이거나 이것은 그저 방어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그렇게 적극적이고 이거야말로 그렇게 참 공격적이고 말하자면은 이거야말로 그렇게 강력할 수가 없는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략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또한 준비된 마음 속에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다니엘의 이 성결 전략은 바로 그 하나님을 모시는 전략,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전략은 오히려 임재 전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의 그 후의 삶을 보게 될 때 과연 그는 이러한 성결 전략 혹은 임재 전략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를 더욱더 멀어지게 하면 할수록 다니엘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누구도 다 이방신 외에 절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했을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문은 열려, 그의 창문은 열려 있었고, 그의 기도는 하루에 세 번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천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옛날에 배웠던 말씀이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여 세상 주관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너는 바빌론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참 각인시키려 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나라가 포로민이고 지금은 나라도 없고 땅도 뺏겼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는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삼으시리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붙잡았어요. 참으로 성도의 경건 그리고 이 성결 전략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참 세상 보기에 우스운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도 때때로 무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해서 뭐 하겠는가. 때때로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그러나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전략이요. 이거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전쟁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되는 그런 전략이라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성결 전략을 이행할 때 무턱대고 나는 거룩하고 너는 더럽다 하는 식으로 거부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하게 창조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못 믿으면 내가 굶을 테니 이걸 고기 안 먹을 테니까 왕의 진미를 안 먹을 테니까 그냥 채식만 하게 된 것이 더 좋다 하는 걸 시험해보자 라고 말하죠. 이건 믿음의 제안이죠. 믿음 없으면 이런 이야기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궁에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바벨론을 통치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참 거기에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적 제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방어적이기만 하고 그래서 도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전혀 개혁주의와도 맞지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잘 참 창조적인 제안을 믿음으로 창조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회사를 신학하기 전에 좀 한 4년여 다녔었는데 재무 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많은 접대도 해야 되고 술도 많이 마셔야 되고 이런 상황. 이었습니다. 제가 술, 담배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믿은 지 이제 1년, 2년 이렇게 되었을 때예요. 아, 그래서 이건 절대 마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술자리 가거나 뭐 제가 별대 다 가봤는데 이렇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저는 꼭 하야비치를 마셨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는 건 당연하게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하야비치. 하얗게 비친다. 라고 해서 제가 사이다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양주면 몸에 이렇게 막 마실 때는 하야빛이 달라 해서 같이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참 즐겁게 그렇게 보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은 정말로 하나도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보낸 것을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지키면서도 당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략, 이런 믿음의 전략, 이러한 전략이 바로 다니엘이 취했던 전략인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승리는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신앙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꾸로 바빌론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고 바빌론은 패배했다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그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름입니다. 이 네 사람의 이름은 여전히 뒤에 보시면 이 다니엘 등으로도 쓰이지만 또 벨드사살 이름으로도 똑같이 같이 쓰여요. 네 사람 이름이 그대로 사용된다는 것은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빌론식 이름은 패배의 표지판이고 그것이 시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다음에는 이것은 승리의 증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빌론은 그들의 이름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강압적으로.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바빌론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강제적으로 빼버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도 결국은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바빌론식 이름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바빌론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가 이름까지 바꿔줬는데도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참으로 무력한 없는 그런 존재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역전의 드라마를 강력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고 있는 당면한 그런 싸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당면한 전쟁을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승리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하여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안목으로 볼 때 옛날에 유다가 팔에 패배한 것도 하나님이 참 무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했기 때문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거룩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바빌론 관리가 약간의 호의를 베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부분인 것을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믿음의 상급으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니엘을 통하여 계시를 주시는데 2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하여 장차 있을 세계 경영에 대하여 7장부터 12장까지는 장차 이스라엘의 경영에 대하여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바벨론에서 받은 교육, 독소가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독소를 다 빼고 정말 유익한 것을 취해서 바벨론과 새 친구들이 유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바벨론에서도 참 고위직에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소리 없이 다가와서 누룩처럼 번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반성을 저 자신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 속에 세상적인 양식, 무신론적인 양식, 다원주의적인 양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이 필요할 때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할 때 전략이 없이 하루하루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면 제가 토플러를 인용했습니다만은 세상의 전략에 말려들기가 쉽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무력한 성도. 이름은 있지만은 무력한 성도.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헌신의 그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매어 살지 못하는 무력한 무력증에 빠질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통치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이 세상의 유혹은 나를 압도할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실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이 현존은 이 실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동행하시고 임재하심으로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승리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실상은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성결 전략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이 오늘 현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력화지는 유혹을 받지만 바로 우리에게 제공된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압니다. 바로 이런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바로 이럴 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바로 그때 나의 약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고 나는 단지 그분의 존재를 붙잡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하기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다 같이 응답하심으로 다니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듯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속한 변화 가운데에서 자칫하면 방향을 잃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자칫하면 우리의 핵심 가치를 놓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가 그를 약하지만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자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며 능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저에게 이 놀라운 은혜, 임재의 은혜, 승리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 시대에 저희가 참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략을 매일매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